사도행전 11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18절 말씀 가지고 읽어주세요.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이 시행된 고넬료 집안의 회개는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11장 1절 말씀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고 이제 공격하는 장면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그 일이 자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요구하시고 진행시키시고 결과하신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10장에서 본 바와 같이 자세히 설명하고 최종적인 그 일의 그 정당함을 성령 세례로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아직도 유대주의라는 껍질을 벗고 있지 못해서 일어난 이 이방인의 구원 얻는 문제에 관한 시비에서 베드로가 한 일이 합당한 일이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이다. 라는 항복을 받아내는 증거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게 성령 세례라 그러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베드로가 이 되어진 일을 설명할 때 여러 모양으로 신적 간섭이 있었던 것을 증명합니다. 베드로 자신의 환상, 고넬료가 받은 환상, 그가 그 지시를 따라 사람을 보내고 베드로가 그 찾아온 사람들을 쫓아갈까 말까 망설일 때 있었던 성령님의 지시, 그 다음에 와서 고넬료 집안에서의 설교 중에 전에 우리가 받은 것과 동일한 성령 강림이 있었다 하는 이 여러 가지 증거들이 여기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성령 세례뿐이 아니라 그 앞에 제시된 환상과 여러 가지 신적 개입, 지시, 사항들이 여기 나열되고 있는데 왜 그것들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성령 세례와 구별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런 것들이 전부 합세해서 베드로가 한 일의 정당함을 변호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만일 성령 세례가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고넬료 집안에 내린 성령 강림이 이 일의 최종적인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일이라는 증거였다라고 하자면 성령 강림에 무엇이 그 증거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일 다만 그 신비롭고 초월적인 것이라는 것 때문에 신적 재가로 인정이 된다면 앞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 고넬료가 본 환상,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곳에 가는 일 등과 왜 뒤에 있는 성령 세례가 구별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문은 베드로가 앞에서 경험했던 신적인 사건, 신적인 간섭에 의한 인도함보다는 뒤에 고넬료 집안 식구들에게 내린 이 성령 강림이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모두로 하여금 수긍케 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이 그 앞에 있었던 베드로가 본 환상이나 고넬료가 본 환상 같은 환상과 더 구별되고 더 우월한 초월적인 사건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증거가 초월성, 지난주에 우리 상고한 대로 초월성의 그 근거를 두어 증거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미 때문에 이 성령 세례가 최종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좀 말이 어렵게 됐는데요. 아, 우선 이렇게 추적을 합시다. 성령 세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강경하게 반대하던 모든 초대교회 유대인들을 잠잠케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도 요 근래에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이 모든 교회와 모든 신자들에게 커다란 문제로 등장을 했었고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혼란을 빚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16절 보시면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겁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건 주님의 말씀으로만, 즉 약속으로만 그렇게 주님께서만 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 맨 첫 번째 발언은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여기 바로 세례 요한 자신이 설명한 예수님과 자신의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차이가 뭐냐 할 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우선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요한이 설명한 것으로부터 풀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자신과 예수님을 구별하는 것으로서 이걸 든 겁니다. 나와 그는 다르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인데 그가 메시아인 표가 뭐냐 그러면 나같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성령 세례라는 것이 메시아의 메시아 된 증거로 사용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시아란 우리가 이해하는 바와 같이 우리를 구원케 하실 분을 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꺼내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내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을 이제 이루실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메시아가 아니냐? 그는 물로밖에 세례를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물로 세례를 준다는 건 뭐냐 하면 회개케 하는 세례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졌던 오해된 사상 속의 그 선민 사상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그 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조건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아보는 일이 있지 저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은 저들은 인정치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이 와서 너희도 이방인과 똑같이 구원이 필요한 족속이다라고 공격을 하는 것이 이 물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물세례라는 것은 너희도 물로 씻어야 된다. 즉 너희도 더러운 존재다. 너희도 죄인이다. 너희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너희도 회개해야 되는 존재다를 설명하기 위하여 물 세례라는 것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주는 물 세례라는 건 너희도 죄인이다라는 표입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 성령 세례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입니다. 요한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도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밖에 이를 못하지만 메시아는 우리를 정작 구원해내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 성령이 그에게 와 계시는 걸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이것이 내 뒤에 오시는 이, 즉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이제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너희를 구원할 뿐이다 하는 것으로서 무엇으로 그 두 차이를 대표적으로 설명하느냐 하면 나는 물로밖에 너희를 세례를 주지 못하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이겁니다. 물 세례라는 것은 그것이 무슨 결과가 아니라 너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표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성령 세례는 성령이 와 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계시다.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됐다라는 표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로서 세례 요한이 자신과 메시아를 구별하며 메시아의 메시아 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이 성령 세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7절 지금 우리가 본 구절의 그 앞부분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아 너희는 다 구원 얻은 백성이고 너희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지 말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지 말라. 즉 그 말은 너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지 말라. 너희도 구원을 얻어야 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 구원이 된 것과 안 된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냐? 이 물 세례가 아니라 나는 그걸 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의 십자가 사역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성령 세례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그래서 여기 성령이 나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이제 정작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입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표요. 불은 그렇지 못한 모든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이 그 12절에 그 말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케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이게 등장을 합니다. 성령을 받는 자는 구원 얻은 자요 그렇지 않은 자는 버려진 자, 불로 심판을 받을 자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하실 뿐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가 갖는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하죠. 세례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면 이 말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세례에 그 두 국면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어떤 여러분이 이해하는 걸로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십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그런 느낌이죠. 성령 안에 내가 잠긴다. 다시 말해서 이걸 좀 영어식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Baptized with Holy Spirit.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할 때 이해하는 그 표현입니다. 성령을 받는 세례. 그렇죠?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을 상상하실 겁니다. 방언을 하고 무슨 이 마음의 뜨거움이 있고 뭐 예언을 하기도 하고 투시를 하기도 하고 그런 성령 은사와 함께 그 연관해서 성령 세례를 생각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 성령에 잠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런 것을 성령 세례라고 1차적으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baptized with Holy Spirit이 아니고 baptized by Holy Spirit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무엇으로 이렇게 충만해진다는 뜻 외에 그 세례를 받는 그분에 의해 어디로 옮겨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 속에는 성령을 받는 것이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어디로 옮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로 옮겨지냐면 baptized by the Holy Spirit into the body of the Christ로 갑니다. 제가 이 밤에 영어를 배워서 낮에 하면 발음이 신동실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옮겨져 그리스도의 몸으로 왔다. 이것도 성령 세례라 그럽니다. 이 개념이 왜 필요하면요, 다시 마태복음 3장으로 가셔서 지금 요한이 하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세례를 설명하는 것과 예수님이 그의 세례를 설명하는 것 속에는 이 두 국면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이 물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결과하는 대로 이것이 너희를 보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건 메시아만이 하시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분과 내가 다른 것이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왜 물 세례를 주냐? 나는 너희를 십자가로 보내기 위하여 이 세례를 준다 이거예요. 너희들도 정신 차려라. 너희가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 없다. 즉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 너희의 오해다 이거죠. 너희는 이 세례를 받으므로 너희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십자가 앞으로 가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라고요. 그럼 예수님의 세례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사람은 성령 안에 있든지 아니면 불 안에 있든지 둘 하나다 이겁니다. 이제 불 가운데 가서 영벌석에 있든지 성령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구원을 결과하거나 그걸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벌을 결과하는 최종적인 세례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 속엔 뭐가 있느냐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것이 다른 신적인 사건보다도 더 우월한 신적 사건이라는 사건 자체와 형태로서 최종적인 재가를 하는 힘과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 고넬료 집안에 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찾아가고 우리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신앙을 그들에게도 나누려고 했느냐? 하나님이 저들도 받았기 때문이다. 그걸 뭘로 하느냐? 성령을 보내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이 경험되고 나타난 초월적인 사건, 초월성, 그 사건의 초월성, 그 사건의 신비함, 그 사건의 신적 요소 때문이 아니라 이 내용 때문에 고넬료 집안 사건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논쟁은 종식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의 불만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와 같은 힘과 간섭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는가? 그때 있었던 기적과 그때 있었던 더 큰 위로와 격려와 나타남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가라는 불만을 갖는 성도들을 종종 봅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 이 고넬료 집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표로 보낸 성령 세례는 그 성령 세례가 임한 사건이나 모양 때문에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용 때문에 빛이 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상기하고 그 내용을 확인케 하기 위하여 형태는 취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이 순간도 초대교회보다 결단코 하나님의 간섭과 복주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약화되어 있지 않더라는 것을 발견한다 이겁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십시다. 종종 이런 문제는 오늘날에도 그 신앙을 더 깊이 소유하려는 사람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기적이 아직도 있는가 하는 아주 원색적인 질문입니다. 기적이 아직도 있는가? 앉은뱅이가 일어나며 소경이 눈을 뜨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알게 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사건을 동시에 병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형벌의 자리에서 꺼내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마귀를 몰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들을 훨씬 많이 그 사건으로서 일으키시고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들을 도입하십니다. 그러나 그건 결국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냐 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며 주를 알며 주의 자녀로 출생한다는 것의 우리로 알 수 있게 하는 보여진 사건에 불과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오늘날에도 그것보다 더 풍성하게 있습니다. 쉽게 얻으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일이죠. 주를 모르고 죽어 있었고 영적으로 앉은뱅이, 영적으로 장님이, 영적으로 문둥병 걸렸던 자들이 주를 알고 깨끗해지고 주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출생하는 일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분이 그런 일을 시작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이, 그 내용이 무엇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하느냐 하면 그것이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물질계와 육체적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핵심과 근거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초월적인 내용이 아니라 초월 자체가 된다고요. 신비함이 기독교의 근거가 되고 자연을 초월한다는 초월이라는 것이 갖는 우월성이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내용으로 자리를 잡고 신비함, 장엄함, 무슨 두려움 이런 것이 우리를 압도하고 그것이 우리를 어느 곳으로 몰아가는 것에 불과하지 거기에 무슨 약속, 소망, 믿음이라고 얘기할 것이 없어진다는 걸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 고넬료 가정에 내렸던 성령 강림과 그들이 받았던 성령 세례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세례, 성령과 불로 받는 세례 중에 성령으로 받는 세례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뭘로 알죠? 우리가 다 주를 알며 우리가 다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으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 그 말씀을 이렇게 멋지게 설명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건 모든 신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외적 어떤 사건으로 기억할 만한 경험으로 받은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주를 믿는 신자는 그 안에 주의 영이 와 있고 주의 영이 와 있음으로 인하여 그는 그의 존재는 그 자신 혼자가 아닙니다. 신자란 이상한 존재입니다. 신자란 내가 나이면서 동시에 이게 성령님입니다. 그렇죠? 나는 나고 동시에 성령님이 와 있습니다. 이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겁니까? 내가 난지 그리스도인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잘난 척하는 차원에서가 아니고 운명이라는 차원에서 존재라는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주님인지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된 보좌 우편에 계시다면 나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사상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 이겁니다. 이것이 주께서 베푸시는 세례, 주의 사역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려고. 즉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예요. 그 둘을 갈라놓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 저주받을 자리에 갈 수 없는 것 같이 그리고 실패될 수 없는 것 같이 사망의 아래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 세례입니다. 물론 성령 세례를 외적으로 하나의 경험으로 신비한 경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합니다. 고넬료 집안의 이 일을 왜 밖으로 보여야만 됐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이 내용을 분명케 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바깥으로 보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방인도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고넬료 집 자신뿐만 아니라 그 식구들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나타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잘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얘가 조금 수준이 낮은 예지만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해를 들기로 합니다. 요즘 그 서구식 사고방식이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제일 나빠진 것 중에 하나가 무분별하게 그 전통 문화가 혼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영어로 얘기하면 땡큐라는 말하고 I love you라는 말의 이 범람입니다. 원래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다든가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이면 이거 다 아는데 요새는 뭐 그냥 막 살아가지고 이거 뭐 삼강 오륜을 모르니까 삼강이 뭐니까 한강 뭐 낙동강 대동강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무슨 뜻이냐면 부모가 부모된 책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동양 사상은 굉장히 그 부모의 책임이 강조되어 있고 자식 보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그러는 것 이상으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부모된 아주 그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자식이 고맙다 그러면 섭섭한 겁니다. 그럼 너는 내가 그 정도도 안 해줄 줄 알았던 말이냐? 이것이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요새는 햄버거 하나 사줘도 고마워요 아빠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어디서 굴러먹던 밤톨들인들이 말이죠. 이게 아주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그중에 더 끔찍한 것은 부부가 종종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이 슬픈 현실입니다. 이걸 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슬아슬한 거죠 지금 관계가. 오늘 깨티가 내일 헤어질까 이러고 있을 때만 난 당신을 사랑해 이러는 거지. 부부란 우리는 원래 헤어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난 당신을 사랑해 뭐 아침에 자나깨나 불조심 자나깨나 I love you 이런 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요새 이런 것이 등장을 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그러니까 헤어질 수도 있다 라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지 않는가에는 그런 뉘앙스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 정도로밖에는 지금 못 믿고 있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체험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모두 확인하는 방식으로만 나타나야 아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구원했구나 라고 믿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 수준이기 때문에 체험이 된 겁니다. 뭐 당연히 저는 그 체험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센 사람에게도 나타납니다. 근데 센 사람에게 이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 혹은 성령의 힘주심이 나타난 때는 이런 때입니다. 쭉 교회사를 읽으면 이런 때라 그래요. 그 사람에게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할 때 그런 일이 있다 이겁니다. 그때도 잘 보세요.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할 때라는데 너무 홀가닥 넘어가지 마세요. 중요한 일을 맡기에 너무 변변치 못해서 다시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갈 거리가 멀어서 주유소에 들러서 기름 넣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물론 복된 겁니다. 성령 세례를 체험하셨다는 건 복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체험하지 않은 사람보다 체험 자체로서 우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몰상식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 11장 사건을 놓고 왜 이 얘기를 꺼내서 여기까지 우리가 와야 되느냐 하면 결국 성령 세례가 증거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 같이 오늘 신자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성령 세례로 나타내었던 외적 사건, 외적 경험되었던 것들이 갖는 내용에 있어서 지금 초대교회와 비교해서 약화된 것이 있냐 이겁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내용 속에서 그때 성령 세례를 충만하게 외적 사건으로 받은 사람과 비교해서 지금 현대교회가 초대교회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간섭하시고 약속하시고 허락하시는 것 중에 약화된 것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다 널브러져 있냐 이겁니다. 전부 뭘로 쫓아가냐? 사건으로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초월성, 신비함, 체험이라는 사건과 모양으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래서 어떤 일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일이 풀리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가느냐보다는 그 일이 인간적 차원에서는 해결될 방법이 없는데 풀리는 것으로서 신적 개입을 확인하고 신적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그 관심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쓰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은 부르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모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 무슨 일이 있어요? 우리 애가 하나도 공부 안 했는데 내일이 대학 입학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전날 철야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번만 붙게 해주시면 그다음에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말하자면 자연적인 방법은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일에 신적 개입을 요구함으로써 거기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이걸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면 신앙이 아주, 이건 뭐 아주 개판이 됩니다. 신앙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지금 당하는 일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가, 그 끌고 가는 데가 성경이 요구하는 그 내용으로인가를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고난이 있든 좌절이 있든 고통이 있든 그것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가 성경과 맞는다면, 그 결론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적 개입, 우리가 요구하는 초월적인 방법으로의 신적 개입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실 수 있다고요. 왜요? 그 결론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니까.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이 요구하는 결론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깊어짐, 영적인 성숙으로가 아니라, 거룩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초월에다가만 목표를 두고 신앙의 모든 기초와 내용을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욕심을 걸어놓고 투덜거리는 것만 나옵니다. 얼토당토하는 것을 걸어놓고 이거 해결해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안 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거다 이거예요. 아, 이런 못된 버릇이 어디서 나왔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가 그 배루야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누가 글로 가느냐 하면 1차적으로 병이 들었는데 낫고 싶다고요. 병원에서 못 고친대요. 그럼 일단 내 병 낫게 해주는 게 땡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든 사탄이든 어떤 개벽 따고든 다 좋다 이거. 내 병만 낫게 하면 난 모든 것을 갖다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간다고요. 이런 신앙이 세상에 어디서 기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순교라는 것이 없어졌다고요. 나는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없어지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준다면 강아지면 어떻고 염소면 어떻고 코브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됐다고요. 그것이 오늘날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동일한 맥락이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목적과 내용으로 성경에 꽉 찬 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죠? 지금같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걸어놓고 하나님과 실갱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내 욕심을 걸어놓고 하나님 있나 없나 확인시켜주세요. 판단 이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걸 한번 해결해 보시고 없다면 관두십시오. 내가 이번에 진급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고 안 해주면 꽝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갖다 거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되면 지가 한 거고 안 되면 하나님 탓이고. 그래서 늘 신자들에게 뭐가 지금이냐? 감사도 없으며 충성도 없으며 오직 투덜대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모든 잘못된 것은 하나님 탓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해둡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으면 혹 진급이 잘 될까? 이 걸린 병이 나을까? 좀 잘 먹고 잘 살게 될까? 애가 공부를 안 해도 좋은 학교를 갈까? 라는 기대 속에 나왔다면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딴 데를 가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는 건, 성경적으로 약속할 수 있는 건 훨씬 고된 인생이 여러분 앞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되게 훈련시키실 겁니다. 저 말른 거 보십시오. 이건 뭐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저는 찐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 목사님이 조금 찐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과 복주심과 인도하심과 그 어느 것도 그때보다 약화시킨 것이 없습니다. 강화하면 강화했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복된 약속 속에,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으며 자기의 힘으로 삼으며 그것을 살아가기 위한 목표로 원리로 놓고 사는 일은 내팽개쳐진, 사전은 있는데 그것을 외우고 실력으로 사용하는 법은 모르는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이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힘 있는 신자로 성공하시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시고 행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간섭이요 인도하시며 놀라운 기적인 것을 믿습니다.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신자답게 충성하도록 시작해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하고 성경책을 들고만 다니지 말고 주의 사람으로 목숨을 걸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